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훈련을 통해 강건해지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하루를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힘든 날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렸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로마서 6장 17절을 제가 디도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기 전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나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어리석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고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신자들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거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목사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쌤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 아닌가요?
네, 분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로마 제국보다는 유대인들이 신자들을 박해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만을 믿는 신자들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믿지 않는 불경한 무신론자들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신론은 익숙하지만 무신론이 인간의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신들을 찾고 믿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참된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섬겨야 할 세상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4절을 제가 20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럼 유리쌤이 히브리서 12장 16절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헛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2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객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된 날로 삼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본을 따라 제7일에 쉬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구까지도 쉼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나요?
자녀들과 종들과 동물과 객들까지도 안식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고대의 문화와 지금처럼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하루 먹을 것을 구해 하루 먹고 살았던 고대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심지어 자기만이 아니라 종과 동물까지도 쉬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촉도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2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명령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받았는데 샘은 십계명의 말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돌판에 기록되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하나의 돌판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의 돌판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말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른 하나의 돌판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의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하나의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런 건가요?
모든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출발점이고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된 여섯 가지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조건부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신자들은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어떻게 하나요?
멀리 서서 떨며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죽을까봐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제가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워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답해 주셨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22절과 2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든 우상을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제가 20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돌단보다는 토단을 쌓고 돌을 다듬어 제단이나 계단을 쌓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제단과 계단을 너무 웅장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계단을 만들어 제단을 놓고 웅장하게 만들다 보면 그 제단과 계단 자체가 우상화될 수도 있고 그 멋진 제단에 어울리는 어떤 신상이나 형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계로 하나님의 단에 오르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당시 옷들을 생각해 볼 때 문자적으로는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과 계단에서 제사하다 보면 우상화나 노동력 착취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 선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마태복음 7장 26절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일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은 공들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십계명은 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또는 어떤 중대한 선택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런 증거와 표징을 하나님께 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믿음의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오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며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양털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를 주실 것이 맞는지에 대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 번에 걸쳐 확인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타작마당에 양털을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의 두 번의 기도에 두 번 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리니 라며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표징을 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을 보면 자신을 부르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태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을 받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자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의 부름에 므낫세, 아셀,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껏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나팔을 불고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했다면 다른 지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간 그래왔고 상식적으로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터에 나서지 않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싸우자고 하니까 말의 권위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분명한 표징과 상황적인 증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양털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만 확인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거나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드온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기드온처럼 어떠한 증거를 요구를 해도 그런 기도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믿음을 위한 것이 맞다면 기드온과 같은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드온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증거를 구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봐도 말씀 앞에서 증거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기도원이 부르심에 관한 증거를 두 번이나 구한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의 기도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친절하고 기쁘시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원과 같은 표징을 구하는 기도에도 친절하게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양털 기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나에게 좀 더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한 기도를 철저히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에는 표징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유익할까 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표징을 구하는 기도에는 온전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기 위한 증거조차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먼저 일을 시작하거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표징을 보여줘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왕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이 대단한 선지자가 말을 하고 기적을 여러 번 보여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생각이 없었으니까 열 가지의 놀라운 표징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무언가 증거를 구한다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 번 쌓이면 결국에는 더 성숙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여러 표징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원과 같이 어떤 표징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떤 표징을 통해서 도와달라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성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옷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흉패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을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나 지도자를 세운다거나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떨 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이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란 것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묻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으로 내 뜻을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에 엘르아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뒤에 여호수아는 앞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존중해야 하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넘겨짚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표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이 무언가 하나님께 묻고 우림이나 둠밈에 빛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어떤 표징을 얻어서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림과 둠밈을 예 혹은 아니오의 제비뽑기 같이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용법이든 분명한 것은 우림과 둠밈은 확실한 표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표징을 구하면서 대담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네요.
맞아요. 표징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바로 같이 될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여러 번 표징을 구하더라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은 기도원처럼 무언가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고 순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같이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이런 간증을 말씀드려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신기했던 일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몇몇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면서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증 같은 걸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동전을 던질 텐데 이 동전이 연속해서 5번 앞면이 나오면 이 길이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신기하게도 5번 다 앞면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두 분은 이런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으실까요?
네. 학교를 이제 또 5번 동전이 앞면이 나와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남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학문을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제, 경영, 국제관계, 그리고 또 공학적으로도 배우고 싶었고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참 네, 선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다른 대학에 다 지원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하나 붙여주시는데 한 곳만 붙여주시면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한 곳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세은자매님은 이런 기도응답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두 분의 간증과는 다르게 저는 돈에 관련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되게 학생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 큰 돈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배님들의 그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긍지에 몰렸는데 방법이 없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긍지에 몰린 것도 제가 그 믿음 안에서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기적같이 그 다음날 어떤 분이 모르게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의 상황을 몰랐고요. 기도하다가 그냥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 담대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도원의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품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강하여지도록 확증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도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도틀 안에서 몰래 이를 타작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호와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사령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짧은 며칠의 기간 동안 기도원이 변화된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인격이 충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만한 시간은 적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양털 기도를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믿음이 아직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에 연속된 증거를 통해서 기도원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모세가 광야 생활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달라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 같이 모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꾸중을 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을 의심하느냐 하며 질책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했으니까요.
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을 성령 안에서 확인해보고 그 수준에 알맞은 기도의 내용과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나에겐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해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이끄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가 사라질 테니까요.
네, 우리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고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때 기도원과 같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을 위한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북조선에서 그런 사고관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다 많은 것이 허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테지만 혁명연국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왼뺨까지 내대겠냐 하는 그런 반론을 하거든요, 성황당에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런 기도, 때로는 저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말이 바뀌어. 그 기도 취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착착 다가가기 위한 그런 가정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신 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너그럽게 허락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북조선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의 혼자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아,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바로 직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할까요? 정말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본 적은 있지만 정말 불안해서 이렇게 그 표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적은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기도원 같은 신중함이 좀 필요하고 또 각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